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덧 4월 하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월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사람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질까에는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4월 2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미 하원이 마침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코너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이번 지원을 계기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상 초유로 대통령을 지냈고 향후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 재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총선 참패 후에 여권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날씨 좋았는데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 특히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크라이나 우호적인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지원을 이제 받게 됐는 그런 현실이 또 의회를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뭐 작년 1월 달에 이제 그 저기 하원 주도권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 네. 이 사실은 돈줄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 이런 데에 도움 없이는 지금 버텨낼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네. 1년 넘게 돈줄이 끊어졌다가 이제 마침내 그래서 지난 주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뭐 608억 달러라니까 이건 뭐 웬만한 나라 1년 국방비보다 많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삼 이제 참 여기서 숫자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는 야, 어떻게 미국이니까 이 정도를 주지. 이 한 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많은 거를 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가.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네. 또 대만에 대해서도 해갖고 전체가 이제 900억 달러 넘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요거를 이제 시행이 뭐 곧장 준비를 했었으니까 이제 네. 시행들이 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계속 코너에 몰리고 또 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이제 포탄 내지 그 탄약 같은 경우가 예. 이제 고갈된 상태에서 뭐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이제 원래 한 2, 3대 1 비율 정도로 포탄을 쏘다가 예. 점점 쪼그라드니까 나중에 지금 한 10대 1. 그러다 안 되니까 저쪽에다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연막탄까지도 쏜대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쾅 하고 나면 일단은 위축이 되니까 그 정도로 그야말로 딸딸 다 긁었으면서 이런 상태로 있다가 요거 계기를 통과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뭔가 뭐 한꺼번에 확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지 모르긴 하지만 네. 지금 그동안에 그냥 푸틴이 이제 기고만장하면서 이 밀고 들어오려고 했었던 부분에 관해서 네. 좀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네. 뭔가 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통과된 예산에 이 900억 달러, 이 사실 이 액수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말이죠. 예전에 이 오래전에 이 한국에서 그 남대문 그 있는데 그 무역진흥공사 앞에 보면 1억 달러 수출 돌파 뭐 그런 걸로 했는데 그거의 900배래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원액이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어떤 방식으로 쓰이게 되나 이 발표가 됐습니까?
이제 뭐 그거에 일일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했던 그 대공 방어망들, 미사일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포탄. 네. 포탄하게 되면은 뭐 우리는 사실 실감은 안 갑니다만은 뭐 드론 때문에 전차가 이제 그야말로 거덜이 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전쟁 양상이 이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많이 바뀌곤 있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탄. 아, 전선에서 40마일, 50마일 혹은 그 뒤로 후방에서 쏴야 되는 포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방어에도 필요하고 공격에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한 40마일쯤 된다고 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문산이 32km쯤 되니까 네. 20마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 후방에서 뭐 과천 그 뒤에서 쏴야 되는 것이 휴전선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격에도 필요하고 방어에도 필요하고 만약에 북한군이 이제 괴뢰군이 이제 밀고 들어온다라고 네. 해서 휴전선에 쫙 깔려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천이나 이런 데쯤에서 쏴도 거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바로 그 앞에서 총을 안 들이대도 네.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포탄의 역할이 되는 것은 포의 역할은 전쟁의 결정적인 그 파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공격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휴전선에 깔려있는 무슨 뭐 장사정 포섭도 시작해서 그런 거를 초토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역시 멀찍이 후방에서 뭐 수원부터 쏴야 될 수 있고 예. 아주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서 휴전선 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뭐 지금 러시아가 10대 0 이상으로 10배 이상으로 쏴야 될 테니까 그냥 예.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포탄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뭉크리고 앉아갖고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뭐 어디 꼼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했다가는 그냥 불바다를 불비를 맞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50이 우선 들어오는 저 공중으로 들어오는 것들로 이제 막을 이제 대공 방어망도 절대 중요하고. 네. 그 대신 이제 지상 전체에 그 상당한 그 압박을 가하려면 역시 이제 포탄이니까. 네. 여기서 먼저 150mm 포탄 같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북한한테 대거 그냥 들여다가 지금 쏴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이제 장거리 미사일들. 네. 사정거리가 긴 거.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주절해 왔었었는데 왜냐하면 사정거리가 한 300km쯤 된다면은 사실 서울 부산이 뭐 450km쯤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대구쯤을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사정거리를 지닌 장거리 미사일이 있게 되고 나면은 이제 크림반도라든가 이런데 네. 근접 안 하고서도 거기는 기지라든가 이 보급 이제 보급적 시설들 네. 이런 것들 다 때릴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혹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줬다가 러시아 본토를 때려갖고 또 일을 크게 만들까봐 계속 저거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에이테큼스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미사일 하나하나의 값을 떠나서 일단 이런 장거리 미사일, 네. 방어 미사일, 이런 쪽으로가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겠죠.
네.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 1년 넘게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네.
뭐 대통령 명령, 행정령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편법으로 조금씩 좋았지만은 완전히 묶여져 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동안에 발주해놨던 것들이 이제 곧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각 부문별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격용 미사일 혹은 네. 방어망 미사일 방어망 그다음에 이제 포탄 쪽으로
네.
가장 많은 지원 액수들이 이제 쏠리게 될 거고
네.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무기가 없다기보다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이제 대비해서 그 갖춰둬야 될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55mm가 100만 발이 혹은 300만 발을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있긴 있지만 줬다가는 미군 자체적으로 항상 그 기준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얼른 이제 줄 수가 있죠. 기존으로 갖고 있던 것들.
예.
그 대신 이제 나머지 부분들로 해서 돈으로 해갖고 사들여서 나간 물량만큼 채우면 되니까.
예.
그 채울 수 있는 물량 거기 치를 수 있는 대금 부분이 이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600억 달러가 다 그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무기 같은 경우를 채울 수 있는 무기를 한 200억 달러 정도쯤 되는 거로 보는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억 달러는 미군이 미군 군수업체한테 사들여서 네. 미군 저장고로 다시 들어가는 돈들이죠. 네. 물론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은 나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포탄 지원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에게 그 전투기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전투기를 갖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투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나오곤 하는데 이제 네. 전투기는 F-16 같은 경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포탄은 잠깐이면 가서 훈련시켜고 쏠 수 있지만 그건 뭐 조종사들 또 이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로지스틱이 이제 복잡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물량 쪽으로 방어 내지 공공용 공격용으로 써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이, 뭐, 우크라이나는 뭐, 물론 그렇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뭐, 접해 있는 뭐, 리투아니아 상국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참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만세, 뭐, 정말, 미국의 지원이 이제 됐다, 이렇게 되면은 한숨 돌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죠. 네. 아, 그동안에, 이 참, 어떻게 보게 되고 나면, 우크라이나는 목줄을 꽉 쥐어오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는 이제 마음껏 풀어줘서, 해왔는데, 또,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일궐신 기원하면서, 트럼프 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또 트럼프 쪽에, 라인에 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버티게 되고 나면, 그야말로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CIA 같은 경우가, 만약 이 식으로 가게 되면 올 연말 못 넘길 수도 있다. 네. 우크라이나가 두손 들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뭐 몇 개월만 잘 버티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했다가 이번에 사실은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뭐 트럼프 진영 내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이제 뜻밖의 큰 변신을 해갖고 이런 변화. 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반응해갖고 뭐 이런 게 결국은 살상자를 더 느리게 되고 전쟁을 더 심화시키고 어쩌고 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무슨 뭐 무슨 저기 저 신하라 뭐 뭐는 이런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푸틴 입장으로 봐서는 모처럼 만에 뭐 이제까지 대통령도 뭐 짜고 치는 선거긴 하지만 당선되고 뭐 해서 거칠 것이 없어 오다가 하고 일격을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러시아 쪽은 또 뭐 길길이 뛰긴 하지만 뭐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가기로 한 건데.
이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이 국제적인 위상은 사실 북한이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하면서 많이 위상이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이죠. 아, 김 의원님께서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의 소극적인 자세, 소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국도 사실은 앞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 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지금 한국도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앉아서 무슨 의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단순하게 그 물건 팔아먹고 잠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안목으로 큰 무대에서 이제 역할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예상되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이 어떤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야 이제 한국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보게 되고 나면 뭐 살상용 무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듭 말씀이지만 긴 얘기 필요 없이 그럼 6.25 때 16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60개국 넘는 나라들이 온갖 물자를 지원하는데 그때 그러면은 뭐 저기 저 포탄이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포탄이나 총 대신 마스크만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선거에 직원한 다음에 정신이 없는 뭐 뭘 못 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었더랬어요. 또 아, 뭐 미국도 지원을 안 한다는데 네. 왜 우리가 나서냐. 아, 뭐 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능이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대규모 지원이 가게 되고 나면은 언제까지 앉아서 아, 그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깃털 뽑아 모은다는 식으로 네. 아, 얍삭파괴 행동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아, 절대적으로 아까 포탄 말씀드렸는데 네. 155mm 이런 걸 포함해 갖고 이 포탄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량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과 북한. 뭐 미국은 물론 많겠지만 예, 예. 거기 정도를 빼놓고 어, 몇백만 불, 만발 이상씩 이제 갖고 있다는데 예. 당연히 뭐 북한과 대처를 내면 상당량의 탄약을 비축해둘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 쪽에서 나토 이렇게 헌대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뭐 병력이나 이런 것도 규모로 봐갖고 나라는 질비하게 많은데 네. 이 사실은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보잘 것 없는 수준이고 네. 포탄 하나 만들래도 시간도 엄청 걸리고 또 스펙이 달라갖고 네. 또 말들이 많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유럽 자체에서 제조한 포탄을 해야지 딴 데서 사다 쓰느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고 그런데 네. 즉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일본도 비교 안 돼요. 일본 네.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앉아갖고 살상용 무기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타령만 하고 있게 되고 나면은 네. 정말 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겉으로 그런 보도들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니네 뭐 장사꾼이냐? 니네야말로 죽음의 장사꾼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네. 요것도 떠나서 굳이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재건 비용 같은 경우 생각을 해야 돼. 한국 안전 실속 차리기였는데면 진짜 큰 실속이 네. 이 속이 또 우크라이나 어차피 재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네.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전쟁이 끝나고 난 된다 그러면은 거기 뭐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났는데 그야말로 온 나라의 돈들이 이제 다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뭐 인프라는 너무 말할 것도 없고 소비 제품까지인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인프라 건설 뭐 도로 주택이라든가 네. 공장 건설 같은데 또 얼마나 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만 해도 최소한 또 5천억 달러 이상이 재건에 필요되는데 네. 이건 그야말로 중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특수라 말입니다. 네. 그 한국도 들어가야죠 거기. 소위 떡곰을 먹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요리조리 빼다가 그때쯤 되고 나서 공사만 들어가겠다 했을 경우 입장 바뀌어놓고 그거 하겠어요. 네. 유럽들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리저리 추렴해서 했다가 한국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넌 왜 여기 숟가락 나? 아빠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장관들 계속 나서면서 한국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데 그거 치부책에 적어놓지 않겠어요? 네. 저 얌체 국가. 무기는 하나도 안 대주고 공사 때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실리를 따져서라도 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거듭 100번 저걸 한다 하더라도 정말 6.25 생각하고 네. 앞으로 또 한국이 얼마든지 한반도가 전장이 될 수 있고 네. 제2의 6.25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항상 리스크가 큰데 아닙니까? 그렇죠. 대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감안하게 된다 그러면 얌체지 관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빨리 정책 전환을 해갖고 네. 러시아 당연히 압박 오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마이너스 또 외교적인 압박 같은 것도 올 수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되죠. 그때 어느 노선을 취하느냐에 큰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정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얌체질 터던 것이 그대로 뭐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여전히 그 모양인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많은 압박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이 경제 대국으로 세계인에게 시선을 끌려면 그런 과감한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네. 재판, 형사 재판,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네. 그 배심원들 12명 정규, 그 다음에 예비로, 네. 해서 6명에서 18명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뭐 오늘 뭐 9시 반인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소위 스테이트먼트들이 발표를 한다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롤하게 얘기하는 게 나오고 네. 변호인 입장에서 네. 피고인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야말로 정말 전직 대통령이 또 강력한 그 가능성을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예. 차기 이 저 대통령 후보가 네네. 지금 법정에 서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 초유의 사실이고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최소한도 하루 일주일에 4일 이상씩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예. 진행이 된다는데 뭐 당연히 했던 대로 이제 검찰은 기소 내용 밝히면서 그거를 이제 배심원들한테 각가지 증거, 증인 제시해가면서 혹은 이제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 이제 반박해가면서 예.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겠죠.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이는 건 오로지 이제 배심원들. 배심원들 12명이 이 얘기를, 이 얘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판정을 해가느냐. 네. 이제 그거에 이제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관계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지금 뭐 검찰 측 같은 데서는 뭐 이제 온갖 증거들을 다 들이대려고 하는데 이게 기소한 지 벌써 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입장으로 봐갖고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내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배심원 이런 선정 같은 경우는 다 부차적인 행위고 진짜 오늘 9시 반부터 예, 예. 진짜 백의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 형사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이 그 재판 과정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 뭐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주별로 다 다르긴 한데
예.
실제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생중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커리커처 그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재판 일정이 이제 뭐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재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죠.
예.
바이든은 이리저리 이제 휘젓고 다니는데, 그냥 법정에 앉아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뭐 좋은 얘기 안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트럼프 입장으로 봐서는 이 재판을 미루려고,
네.
악착같이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재판 지연을 추구해왔대랬고,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지 뉴욕은 피하려고, 왜냐면 뉴욕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리버럴한 데인지
그렇죠.
아니까 네.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데를 알고 배심원이라는 것이 또 그런 동네에서 나오게 되고 나면 훨씬 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봤겠죠. 그래서 하여튼 취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 진행이 됐으니까
네.
이제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최소한도 한 두 달 정도 뭐 약간씩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두 달 정도들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증거와 증인 말 통해서
네.
또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런 죄를 졌다. 그다음에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하다가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심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된다고 하면 두세 달 이내에는 마무리될 테니까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배심원 편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12명이 다 해서 의견 일치가 되었고 이건 전원 일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한 명이 안 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재판이 계속될 수 없는 헝주어리가 돼갖고
네.
다시금 배심원을 선정한다거나 이제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합심을 해갖고 의견들을 나눠서 유죄 혹은 무죄
네.
뭐 이런 류의 결론을 이제 대심원들이 내리게 되겠죠.
네. 만약에 지금 1심이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검찰이든 아니면 피고 쪽에서 다시 또, 뭐 2심을
갈 네. 갈 수 있겠죠.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불복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이제 1심 편결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민심은 많이 유동을 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판이 이번 대선 11월까지 사실은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 같은데
대단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모두 형사 쪽으로서 4건이 기소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미뤄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이 제일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선 투표까지는 막으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트럼프 쪽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거든요. 지지층들이.
예. 예.
이제 바이든 쪽이 캐치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름아름 영향을 미칠 건데.
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어김없이 유권자의 최소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나면은 대통령 자격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공화당원 중에서도 최소 아무튼 어쨌든 4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트럼프 입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굉장한 부담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두 달쯤 있다가 1심 판결이 나와서 만약 만에 하나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증거로 봐갖고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유죄다
네.
라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장 뭐 감방에 들어가서 뭐 선거운동을 못하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이 안게 되는 그 메시지 이 엄청나죠.
네.
지금 기껏 해봐야 1, 2% 우위에서 이제 박빙 서로 접전 그다음에 1, 2% 열세 이런 정도쯤으로 해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맞붙고 있는데
네.
여기 유권자의 중도층은 60% 이상 전체 유권자의 50% 정도쯤
네.
공화당 유권자의 25% 정도쯤이 트럼프 유죄 판결 받으면 난 달리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압박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이제 항소심까지 해서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예.
이미 1심에서 쾅 하고 유죄 라고 하게 되거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얻게 될 데미지는
네.
뭐 그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여기다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면책 판결과 이 부분이지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텐데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유권자들을 결정적으로
네.
마음을 바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 20%쯤 앞서고 있다고 나왔는데면 까짓건 뭐 일부 좀 빠져나가겠지라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간당간당하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우위 또는 서로 간에 박빙 대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장담이 안 되는 뭐 그거는 누구든지 지금 결과에 관해서 함부로 예단은 못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식의 박빙 대결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는 것은 전 치명타가 될 거로 봐요.
네.
그건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그 인신공격 하는 데는 아주 절대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데 말이죠. 이 배심원이 12명이라 되니 어떻게 또 출처도 없고 뭐 공격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딱 오픈 상태에서 마음껏 제동장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온갖 그 육두 문제까지 다 해서
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긴 하지만은
예.
지금 이른바 개그 오더, 그러니까 함구령 같은 것도 내렸으니까 함부로 얘기 꺼냈다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되기로 하면 이제까지 세상 거칠 게 없었던 트럼프가
네.
가장 무서운 상대들을 만났다. 그냥 동네 살고 있는 뭐 예. 동네 아저씨 아줌마 12명을 앞에 앉혀놓고
네.
이제는 완전히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보였다가는
네.
머슴 식돌게 만들었다가는 자기 끝장인 거 아니까 그야말로 그 능란하게 자유자재로 했던 거칠 것이 없었던 트럼프 입이 요 앞에서는 멈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잘 지켜봐야 돼요.
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속에 탄다. 이 속탄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우리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애타게 러브콜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만나달라 선거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가
거절을 했다가 뭐 이번에 만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뭐 한국에만 있는 말 같은데 여기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수회담이라는 게.
네.
그야말로 무슨 뭐 우두머리끼리 만난다는 네. 얘기인데 이게 사실 좀 웃기는 얘기죠.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미국사니까 얘기지만 아, 미국은 아, 수시로 백악관에서 그냥 만나요. 네. 불러다가.
네.
상원. 아, 여기에 대표되는 것이 이제 지금은 공화당.
네.
공화당 상원 대표.
네.
그 다음에 민주당 하원 대표.
네.
그러니까 의장이죠.
네.
뭐 죽일 듯 살 듯 서로 이를 갈고 저 오는 거긴 하지만은
네.
주요 현안들이 있게 되고 나면 백악관에 불러다 놓고
네.
같이 상하원 대표들, 그 다음에 부통령까지 해서도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뭐 일상화됐죠. 그 다음에 또 뭐 대통령 같은 경우 보게 되고 나면 수시로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랑도 해서 뭐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본다면, 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니, 왜, 그 뭐 왜 안 만났지? 그 뭐 무슨 뭐 어떻게 보든 그러면 야 범법자랑 내가 같이 안 놀겠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간에 야당 대표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야당 의원들한테도 전화도 걸고 밥도 먹고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게 큰 판단 착오고 상황 인식에 대한 미숙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만나면 안 만나든지 안 만나게끔 하든지 안 만나도 되게끔
예.
지금 이제 이거 떠밀려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또 이제 뭐 날짜를 이번 주에 만난다고 했다가 또 아직 안 됐다고 어쩌고저쩌고 안 되는데
예.
이 그토록 뭐 둘이 만나면 배란간 모든 게 다 풀리느냐 이 그럴 사안도 지금 아니에요. 뭐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저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뭐 만나서 한번 하기도 하면 뭐가 다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긴 하겠지만
예.
흔히 영수회담 하는데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약을 앞두고 둘이 만나서 담판해 갖고 오케이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만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구도는 대통령실 입장으로 봐서는 그냥 아 그야말로 앞길이 구만리가 아니라 앞길이 캄캄한 판으로 짜여졌거든요.
예.
뭐 의석수 아주 완전히 그냥 3분의 2 가깝게 다 저 참패를 해버렸고
예.
소위 이제 입법 독주 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회를 완전히 주었다 폈다 하고 농락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구도를 선점을 했고
예.
대통령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대통령령 입장에서 약간의 유두리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건들은 다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국회에서 야당이 오케이를 안 하면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
아주 완전히 일을 그르쳐도 완전히 깨박을 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만나는 데는 예. 상황인데 이 뭐 선택해 보기 많잖아요. 납작 엎드릴 수도 없고 납작 안 엎드릴 수도 없고 별 초이스가 없는 여기서 이제 뭐 이재명 이런 쪽에 이제 아젠다에 말려들게 되고 나면 그야말로 대통령은 지지부지 어차피 알려졌던 대로 식물 대통령에서 이제 뭐 이 데드덕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뭐 만나긴 만나겠죠. 한번 만나서 뭐 잘해봅시다. 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데 뭐 신문 제목에 나오는 협치 어쩌고도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네.
무슨 협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제 끌려다닐 텐데 물론 또 만난다고 해서 무슨 이재명 입장에서 지금 걸려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줄줄이 걸려있는 사법 소위 리스크, 대장동 모습부터 시작해서 성남 뭐 해갖고 위증 뭐 이런, 허위사실 공포 이런 것들. 이거 어디, 털 수 있는 거 아니죠. 조국 이미 2심까지 다 실형받고 있는데 그거 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뭐 영수회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해야지 뭐 실질적으로 서로 달라질 입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나갖고 한번 만났다고 그래서 배랑은 축 풀어져갖고 뭐 이젠 완전히 쥐 잡듯이 해서 반 죽이려고 들 거고,
네.
원튼 간에 지금, 대통령은 그 구도에 고스란히 멱살 잡히고 있는 꼴이고,
네.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 하기도 하나 하면 뭐 배랑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이 뭐 진작 그랬어야 된다라고 얘기 혹시들 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예.
그냥 한번 밥 먹고 한번 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지갈 길로 가는 건데 이제 어떤 노선을 택해야 될지는 뭐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멱살 잡혀 있는 이 상황이 바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미 배는 떠났다. 네. 버스는 떠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 뭐 결국은 이 총선 결과가 국민의 여론에 이제 이 문매를 맞은 건데 이번에 또 묘한 장면이 연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실 여당 그러면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인데 집안의 한 사람이 이제 거부 반응을 했어요. 그 요청이 뭐냐면은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번 총선에 수고를 했다고 뭐 초청을 했는데 네. 못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뭐 건강상의 이유라는 건 이제 둘러대는 말인데 네. 뭐 그냥 노골적인 거절이죠. 네. 싫어. 아, 네. 당신 이제 안 보겠어라고 하는 네. 얘기인데 이 사실 우리도 뭐 직장 생활도 해보고 다 저거 했었지만 아니 위에 사장이라든가 회장이 밥 먹자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어따 대고 그걸 저걸 합니까? 이건 이제 노랑 이게 뭐 말은 건강 건강상이지만 이건 완전히 노거든요. 네. 아 근데 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미숙화되는 얘기죠. 아 애당초부터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랑 최소한도 총선 전에는 이건 우리는 이인상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요만큼이라도 어딘가 잡음이 나오면 안 돼요. 속된 말로 미워서 그냥 멱살 잡이고 주워받고 싶어도 절대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둘이서만 해야지. 그런데 네. 그게 뭐 이리저리 어설프게 해서 다 드러나갖고 뭐 뺑 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또 만나서 되느니 어쩌느니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 이제 총선 때 완전히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건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게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해서 대통령이 밥 먹자고 그랬으면 끽소리 알게끔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네. 이 꼴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이제 이 사실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로 인한 그 저 어떤 여파 감안 안 하고 노했겠어요. 예. 거절 당해 이건 거절했다기보다는 거절 당했다는데 이제 그만큼 말로는 뭐 건강이면 뭐 나중에 한번 시간 잡자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냥 이제 이 대통령의 그런 측면에서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전히 이제 치명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이제 책임 문제 두고 예. 이리저리 나온 것이 뭐 한쪽에서는 지금 뭐 여당 당선자든 낙선자든 간에 이제 전부 볼면서 하는 얘기들은 다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제 중론이고 예. 근데 또 대통령이서는 야, 한동훈이 때문에 진 거 아니냐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인식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예. 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저기 대구시장 예, 예. 홍준표 예, 예. 뭐 이렇게 갖고 왜 배랑가 이렇게 톡 쳐나와서 그런지 모르긴 하지만 예. 뭐 폐쇄자가 됐느니 대통령 저거에서 해갖고 완전히 뭐 셀카나 찍으러 다녔느니 해갖고 네. 아마 또 뭐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대통령 쪽 사람들 세력에서 뭐 당대표라도 하려고 했는지 모르긴 하지만 네. 또 그리고 뭐 서너 시간 만나서 저녁 먹었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이게 뭐 완전히 뭐 이 홍준표 내세워갖고 자기 이리저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밥 먹자고 딱 이건 아마 누구든지 거절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핸들링 예. 처신해 나가거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네. 미숙하기 짝이 없어요. 아, 그 수준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안 꺼내니만 못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들 봤었을 때는 아 한동훈이한테 빠꾸 당했구나 거절 당했구나 라는 식의 상황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당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지리멸렬 지금 기구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하거나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말았죠. 네. 또 하나의 큰 실책이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정치에 유독 관심들이 많은데 한 분도 뭐 이 보수 정치 아니면은 뭐 나는 보수를 지향한다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는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현 정부 하에서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있어야 될 개각 그다음에 여야 뭐 영수회담도 있고 뭐 여당 또 전당대회도 있을 거고 뭐 의대 정원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눈길이 가는 것이 국회 아 국무총리 후보로 뭐 김한길 뭐 이런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나름대로 진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정부 여당 쪽에서 그나마 좀 반환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김 의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방향은 어떻게 키는 지금 제대로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냥 왔다 갔다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본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모르겠지만 관전자 입장에서 봐갖고는 네.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먼저 이런 상황이 왜 이 꼴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는지는 근본적인 것들의 성찰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네.
아무리 뭐라고 하는데 무슨 한동훈이 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 사람 보게 되니까 뭐 저 똑똑은 한 것 같고 근데 또 역시 보게 되면 좀 말이 빠르고
네.
아 뭐 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답게 좀 진중하면서 묵직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렇긴 하지만 아 지금 솔직히 그 어떤 식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 자신이 된 거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앉아서 이리저리 뭐 누구 뛰어갖고 또 막 이렇게 저 신경 긁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개강 뭐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개편하고 그런다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리 때문에 진 거 아니거든요.
네.
비서실장 잘못해서 진 거 아니에요. 잘했던 얘기가 아니라 다 격가지된 얘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자신이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는가 거기에 관해서 뭐가 잘못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한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형식의 대응은 잘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뭐 어떻게 보기도 하면 개각 총리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지금 날아가는데 총리 바꾼다고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인 사람이 안 바뀌면은
네.
비서실장 뭐 바꿨다라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뭐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 아, 비서실장 지금 바꿨는데 바뀐 비서실장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위 친윤 당을 그야말로 이 용산 출장소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비서실장 앉혔더니 이게 지금 선거의 메시지를 또 전혀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에서는 뭐 무슨 지금 저 전당대회 갖고 당대표를 뽑는데 룰을 바꾸자 소위 뭐 당원들끼리 하는 걸 하겠다. 이것도 역시 뭐냐면 당원끼리만 해갖고 소위 친윤 여전히 이런 거 속에서 여전히 당권을 지겠다는 얘기니까
네.
지금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진짜 국민을 보고 해야 될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든가 하면 대통령 뭐 총리 바꾸면 비서실장 바꾸게 되고 나면
네.
당대표가 바뀌게 되고 나면 100번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도가 된다는 것이 한국의 지금 그 실상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이랑
네.
정무수석인가 발표를 하면서
네.
기자실에 와갖고 뭐 질문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대는데
네.
그게 17개월 만이래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국가라는 데에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신문에 언급이 될 정도니까 이게 뭐 언론이든가 이런 거와의 그런 측면에서도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형편없는 대응을 해오고 있는지를 그들이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권 같은 경우에서 거기에 또 무슨 친윤 뭐 이런 거 나서 이런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 총선 심판을 통해서 이 식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랑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뭐 잠깐 모양새 바꿔서 총리 바꾸고 뭐 비서실장 바꾸고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 하는 흉내 좀 내고 이재명 좀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먹고 잘해봅시다 하고 뭐 이름 될 것 같은 그런 안이한 판단.
네.
그다음에 여당도 보게 되고 나면 뭐 국회의원 당선자들 뭐 당선자들 대회에서 시낙낙하고 셀카 찍고 그랬대는데 아 대통령 아니죠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초상집 같은 집이어야 되는데 아, 초상집에서도, 어, 그 중에서도 저기, 뭐, 저, 잘 된 사람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가 초상집이면, 아, 이거는 지금 아니다. 자,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아, 역사상 최악의 참패라는지라는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또 뭐건 그쪽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절박함이 없던 얘기예요. 네. 이제 지금 당선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석열이 된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네. 어차피 거긴 갈참이고 내 총선 다음번 저기 저 나갔을 때 공천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당 인기 어떻게 되도록 나는 4년 확보됐어. 나만 잘 적어두고 나면 되지.라는 인식이 당 전체를 생각하는 걱정보다. 이 걱정을 뭐 별로 갖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보게 되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절박함이 없고 당도 절박함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권에서 룰 같은 거나 들 저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게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결과 뭐 차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은 아마 마음속으로 여기서 넘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떼 들어간다. 예. 라고 했었을 거예요. 짐작컨대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여당 쪽에서 이거 넘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대통령실 쪽에서 그냥 구경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대범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소위 절박함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대패라고 나서도 그야말로 속된 말로 탱자라는 말 듯이 지금 들어보게 되고 나면 예. 탱자 하는 것 같아요. 별 아. 절박함이 없어요. 네.
참 이 대한민국의 정치 이 현상을 보면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 한숨이 나올 뿐인데 말이죠. 그래도 뭐 앞으로 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이재명 쪽의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뭐, 말 그대로는 하군이 쉽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서서 패한다 그러면은 뭐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주도권을 못 놓친다. 뭐, 그래서 이 조기 대통령 선거는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여러 가지 계산은 뭐 나름대로 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연명줄이 지금 길어지겠습니까?
그, 뭐, 본인들이 더 잘 알긴 하겠지만, 역시 이제, 그냥 방관자 구경꾼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아, 이번 총선에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다 보니까, 일찌감치 임기 도중에 이제 이런 적을 됐는데 예.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공천권 없어지기도 하면 대통령의 입김은 소위 청와대의 입김은 뚝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 그나마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또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인기 뭐 이렇게 해서 때문에 야 정말 대통령 때문에 됐다라고 된다면 그래도 이게 좀 가는데 예. 전부들 핑계금에 얘기하는 것이 손가락질이 이제 대통령 쪽인데 여소야대도 보통 야대가 아니라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예. 대통령 귀책 쌓이고 전부 대통령 쪽과 대통령 부부 쪽으로 몰아져 갔죠. 그럼 뭐가 더 있겠어요? 이제 내리막길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아있으니까. 네. 이제 본인은 원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 아직 임기 3년 남았는데 3년이나 4년이 남으면 뭐합니까? 아, 정부 여당 내에서 힘 빠지고 야당의 밥이 된 상태에서 남아있는데. 예. 아,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만큼 컸던 겁니다. 총선에서 단순하게 의석수 문제가 아니라 이때 뭔가 이니셔티브를 못 지게 되고 나면 나머지 임기는 사실상 레임덕, 데드덕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절박함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더랬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살 길이 뭐냐. 어차피 윤석열 사람이 이제 갈참이에요. 당내에서 이리저리 말 나오긴 하지만은 눈치 빠른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절대 갈참한테는 이제 줄 안 씁니다. 네. 당분간은 뭐 아직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니까라고 할지 모르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네. 다음에 누가 될 건가? 한동훈이가 할 건가? 누군가 할 건가? 거기 가서 하루라도 더 가서 저 눈도장 찍어야지 이미 이제 이 용산 쪽은 끝났다고 봐도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가? 이리저리 이재명한테 시달리고 뭐한테 해야 될 이런 상황만 남아 있는가. 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방법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어떤 저 가야 될 그 방향 그래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뭐냐? 아, 이 그야말로 당을 떠나야 돼요.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고 있는 뭐 이런 식의 걸 넘어서서
네.
이제 뭘 더 잃겠어요. 이거만큼 더 잃을 수가 없어요. 더 이제 혹시 자기 부인 잘못되는 거 빼놓고는 더 잃을 게 없어요.
네.
지금 지지율이 20몇 프로라는데 국민 지지율 20몇 프로라는데면 이미 다 그냥 외면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뭐가 되냐? 이제 말로 마음을 비울 때가 됐다. 마음을 완전히 비워갖고 내가 갈 길이 뭐냐? 당에서 어떻게 다음번에 혹시 권력을 계속 내가 또 뭐 당권과 연결돼서 입김을 이런 것들 다 떠나야 된다. 그야말로 초연하게.
네.
그다음에 내 집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도 다 초연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를 헐뜯으면서 산이 아니라 또 언론 무시하면서 혼자 벽 보고 떠들고 이런 것들 아니라 까딱 잘못해서 방향 잃고 오게 되고 나면 이재명 쪽에 완전히 끌려다니게 되는데
네.
차제에 그야말로 스스로 탈당하는 기분으로
네.
나는 이제는 당대표나 당의 여당 대표가 아니라 난 대통령이다.
네.
그럼 내가 할 일은 이제 나머지 부분 마음 비우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오로지 국가
네.
정파가 아닌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3년 뒤가 아니라 10년 20년 먼 훗날 윤석열의 이름 속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그걸 좀 보고 가겠다.
네.
친윤 뭐 이렇게 해서 나야가 잘하는 검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데 쓸만한 인재들 고르는데 내 마음 비우고 가겠다라고 방향을 잡는 데면은 어쩌면 임기 후에까지도 네.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 더울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이런 식의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천도권억이 저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친윤이나 완장부대 앞서에서 방탄벽 치는 거 그런 거 다 쳐버리고
예.
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불쏘시개에서 아마 총선 때 실패했는데 내가 봤더니 내 실패로 인해서 조국 이재명 문재인 같은 무리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준 거에서 내가 속고 대죄하겠다. 내가 역사 앞에 큰 죄를 졌다.
예.
그러나 나머지 3년 동안 내가 한번 제대로 모든 걸 다 떠나서 방향을 다시 잡아갖고 그 자들이 다시 나라를 말아먹는 일만큼 맞게끔 내가 한번 몸을 던지겠다.
네.
그러니까 나를 불쏘시개로 써라. 나를 마음껏 짓밟아라.
네.
그 대신 올바른 길로 나 한번 가보겠다.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뭐 지지자도 투표도 그것도 없고 내가 무슨 투표할 것도 없고
네.
오로지 국가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면 어쩜 모르겠다. 그다음에 부인 문제 가장 컸던 건 부인 문제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긴 하지만 어느 칼에도 맞게 돼 있다. 아무 잘못 없다는 데면 관계없다. 그러나 행여라도 캥기는 데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네.
저 특검 피할 수가 없다. 대통령 부인 구속될 수도 있다.
네.
대통령도 구속했던 나라인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원칙대로 해라. 나 가리지 말고 내 부인도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을 때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정말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일까지 됐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윤석열인 사람 눈앞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내가 내 마누라 집어넣는데 나머지 어긋난 놈들은 다 죽인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윤석열이 살아야 돼요. 윤석열 개인이 살아야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살기 위해서는 좌파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되는데
네.
앞으로 어떤 노선을 취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시던 전망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이 한국 정치할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듣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